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쏟아 놓으라 기름
이 은혜를 누리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9편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9편은 저주시, 탄원시입니다. 저주시인 이 본문을 볼 때에 기독교인인 우리 늘 용서와 또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본문에 나오는 저주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복음의 정신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자신 속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뿜어내어 숨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속의 분노를 하나님께 뿜어내면서 숨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시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하나님 마음 앞에 내어놓는 것, 그렇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였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정당한 기도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 이 성경의 기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본성과 활동의 중심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의와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근거에서 자신이 당한 고통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그 원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저주의 마음은 정당하다라고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맥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니까요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시되 시인의 마음의 정서가 바뀝니다.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고 아픈 상황들을 나를 비방하고 나를 미워하나 나는 그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여전히 또 나에 대해서 저주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 109편의 중심에 정말 그 대상들에 대한 저주의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인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앙의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정말 마음의 원한과 또 분노가 생겨나며 또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는 그런 믿음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 누군가의 말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찢고 그의 눈빛이 돌처럼 내 마음을 누르는 상황은 없는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그 대상들을 솔직히 함부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바로 용서하라고 이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께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미워할 때에, 억울한 상황에 당할 때에 나도 내 무죄함을, 나의 억울함을 변호하고 싶고 토로하고 싶고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 그들에 대한 미움, 그리고 그 어떤 내 이면에는 내 내면에는 그를 향한 어떤 저주의 마음도 저주의 정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시인이 처음에 낯설게 느껴졌다가 아 이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악으로 대한 사람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 저변에 깔려 있는 내 마음 바닥에 깔려 있는 분노와 원망과 저주의 마음이구나 동일시가 되었습니다. 시편 109편의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은 독을 품었고 그들의 혀는 저주의 불길을 뿜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맞서 싸워라. 그보다 더 강한 말로 강한 채찍으로 대갚아라. 하지만 시인 다윗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 109편 4절에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를 대적하니 나도 대적할 뿐이다 라가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이름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찢겨지는 자기의 가슴을 부여잡고 그러함에도 하나님께 외치는 그 대상들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외치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시인은 다윗은 자신의 선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어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억울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붙잡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겸손한 기도입니까? 그는 내가 옳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옳은 거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심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들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을 바라보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서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솔직하게 자기의 상처를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자기의 가난함, 궁핍함, 그래서 하나님 내 중심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날것의 그 심정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에서는 23절에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자기의 상황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죠. 시적인 표현으로 석양 그림자같이 해가 질 때에 내 그림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제 얼마 뒤에 반드시 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자기 상황이 마치 자기의 존재가 사라지는 존재처럼 석양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무가치하고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라는 단어는 흩다 떨궈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곡식에 붙어있는 메뚜기를 탁 털어내듯이 자기가 메뚜기처럼 그렇게 원수들에 의해서 털리고 흩날려버리는 상황, 그렇게 연약하고 휘청거리는 삶, 하나님 저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자기 상황에 대한 절박한 인식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26절 고백,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앞에서는 주여 주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시죠? 나의 하나님 이 다윗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절망 속에 분노와 원한 속에서 부르는 시인의 노래였습니다. 이 고백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너무나 잘 압니다. 알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고 미움과 그리고 저주, 맞아요. 저주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고 똑같아요. 그런 마음들. 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는 쪽에서는 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비용보다 유익이 크다. 적어도 당신의 심령에 유익하며 최선의 경우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간다. 비용보다 유익이 크다. 적어도 당신의 심령에 유익하며 최선의 경우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간다. 이 틴켈 목사님의 이 구절을 보면서 제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시골에서 정말 걔네 집에서 자고 또 걔도 우리 집에서 자고 정말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까지 친밀함을 유지했던 12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죠. 사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사실 부모님이 없는 상황이었고 어려운 그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친구의 어머니를 걷어들이고 마치 자녀처럼 키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과도 친했고 또 동갑내기니까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했던 친구.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형 그리고 누나가 사줬다고 하면서 수많은 장난감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은 뭐하지? 우리 형은 도대체 왜 나를 괴롭히고 하는 거야? 하면서 비교하게 되고 모든 서울의 화려한 그 장난감을 갖고 있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럽고 그래서 도시 문명으로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에게 가서 좀 비굴하게 나도 한 번만 갖고 해줘 하면서 굉장히 비굴하게 내가 걔랑 더 친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을 비교하면서 왜 우리 집은 우리 형들은 하면서 왜 우리 부모님은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히 사라졌던 그런 어린 시절.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이유가 드러났던 거예요.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사실 저희 아버지의 그 지갑에서 이것을 자기도 모르게 너무 친밀하니까 안방까지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훔쳐갔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돈으로 저희 집의 물질로 그 친구가 물론 우발적인 상황이었겠지만 그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갖고 놀면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을 비난하고 또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제들을 비교하면서 걔한테 비굴하게 이렇게 빌붙으면서 함께 했던 걔를 부러워했던 나중에 이 상황을 알게 되고 저는 그 친구와 함께 했던 12년이 다 부정당한 느낌이고 내가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 걔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그 친구를 미워하며 그 이후로는 함께 전혀 어떤 말도 섞지 않고 걔는 이제 미안한 마음이 섞였죠.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흘러서 25년의 시간이 흘렀겠네요. 몇 년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두비나 나야 깜짝 놀랐어요. 그 전화 받고 사실 제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고 치유를 받으면서 사실 그것을 언젠간 풀어야 되는데 근데 연락처도 모르겠고 30년 가까이 그 연락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더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후로도 근데 풀 길이 없었는데 걔가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때 너무 미안했어 하는데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저도 동시에 아무개야 나도 너무 미안했어. 그리고 많이 그리웠어. 30년 만에 통화한 이 통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해 준 얘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사건을 저희 아버지가 알게 됐고 걔를 조용히 불러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그를, 그 친구를 용서해줬던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용서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한 30년 동안 걔를 많은 시간 동안 미워했고 거리를 뒀고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부정했고, 또 그 친구가 저에게 오랜만에 용기 내서 연락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 아버지의 용서와 수용이었구나. 참 어렵습니다. 용서와 사과와 화해는. 그렇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겸손과 확신과 사랑과 기쁨이라는 내적 자원을 주어 능히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먼저 사랑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게 저주하고 나를 해하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극복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석양처럼, 석양의 그림자처럼 사라져간 같은 나의 상황이고, 세상의 시선 앞에서 보잘 것 없는 메뚜기와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으로 받드시고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저들의 저주와 비난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침묵과 기도와 사랑과 용서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응이 세상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먼저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임을 고백하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소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친밀함을 힘입어 어떤 상황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찌르고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 때로는 다윗의 고백처럼 먼저 저주가 튀어나오려고 하고, 또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그들을 치기를 원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기도가 낯설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솔직한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저주와 분노와 미움으로 물들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갚겠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하시며, 나의 마음에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안과 사랑으로만 채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안아주심. 주님,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간 새벽에 정말 많은 말들이 있고 또 많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향해 내쏟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쏟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안아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마음은 상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이 상한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주의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석양처럼 사라져가는 존재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저들은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 입술이 저주와 비난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기도가 내 마음에 채워지기를. 그러나 하나님,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 용서와 사랑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기 싫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나를 그렇게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어떤 행위에도 과거로 보지 아니하시고 현재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래적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그 꿈을 가지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내 마음 안에 분노와